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험한데 아직 안 험한가요? 많이 오셨네요. 왜 이렇게 많이 오셨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시대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바람과 함께 오셨군요. 바람과 함께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가을이 오고 있죠. 가을과 함께 태풍도 오고 있지만 여러분 2019년이 훅 지나갑니다. 조금 있다가 또 이렇게 겨울 오고 옷자락이 차가워지면 연말이 오겠죠. 그럼 또 나이가 한 살 먹겠죠. 예,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여름의 열매들을 잘 갈무리할 때입니다. 여러분 많이 뿌리고 많이 수고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 사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도 있겠는데 연기력이 좋은 두 배우가 나와서 열연을 펼쳤던 영화죠. 송강호 씨랑 유아인 씨가 나와서 이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 열연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 그 영화를 기억을 하냐면 유아인 씨가 이제 연기를 하다가 메이킹 필름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엎드려서 장면에서 머리를 땅에 콱 찍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피가 확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 연기인가 보다 뭔가 분장을 했나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연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피가 났던 거죠. 그래서 아 연기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영화를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도세자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미디어에서 소비되는 이유가 뭘까요? 충격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충격적이겠습니까? 유교적인 사회에서 물론 지금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는 이제 조금씩 간간히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안 되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굶겨 죽이는 일은 거의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유교 사회였던 그때에 더 그랬겠죠. 그런데 그 조선시대 때에 왕이었던 아비가 콤플렉스에 가득 차서 영특했던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사랑했지만 결국 과도한 사랑으로 굶겨 죽인 사건 많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청년들을 이제 제자훈련 할 때마다 십계명에 대해서 한 번씩 제자훈련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십계명에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과의 계명, 뒤에 있는 사람과의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계명이 끝나면 사람과의 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 다 십계명 외울 줄 알잖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네. 사람과 여러분 근데 이 십계명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순서가 앞에 있는 계명이 뒤에 있는 계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계명이 전체를 수렴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계명이 끝나고 사람과의 계명에서 그러면 제일 처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살인의 계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맨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 무보를 공경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청년들은 이 오계명을 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굳이 내가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계명을 징검다리 계명이라고 합니다. 사람과의 계명과 하나님과의 계명과 사람과의 계명을 연결하는 계명. 그러면 여러분 왜 부모와의 이 계명으로 연결을 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으로 연결을 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권위로서 최초로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인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어떤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를 섬기기 위하여서는 보이는 부모, 우리에게 보이는 첫 번째 권위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50대, 60대 권사님들 아주 좋아하십니다. 저도 이제 그럴 나이가 됐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자가 되어서 이 아버지라는 분이 우리에게 껄끄러운 존재나 힘든 존재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쉽지 않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된다는 사실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세대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의 기러기 아버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잃어버린 아버지, 떠나버린 아버지, 실패한 아버지, 무심한 아버지, 이기적인 아버지, 권위적인 아버지, 추락한 아버지.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높은 권위를 자랑하다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권위 중 높은 권위를 자랑하던 아버지의 권위가 가장 추락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추락하는 하나님으로서 전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군상 우리 시대에서 이렇게 기쁘고도 슬프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믿는 신자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안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부모가 될 것인가. 부모를 되지 않으려시는 분도 계시죠? 네, 기도하십시오. 네, 어쨌든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과연 우리의 하늘아버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저자인 베드로는 일찌감치 자신의 서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편지의 서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붙이고 있죠. 3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르쳤던 것을 그대로 인식하고 이제 내가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보는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서신을 쓰면서 이방의 여러 이방 크리스천들에게 편지를 쓴 서신입니다. 편지죠.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방 땅에서 나그네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그렇다면 그 고난을 받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 땅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주의 핵심이자 포커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보다는 더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과연 어떠한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버지인 하나님은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분이냐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한 번 더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두려움으로 지내야 할 하나님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아이러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자가 많으셔야 되고 감싸주고 자상해주고 설거지도 해주는 아버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두렵게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7절부터 별로 아버지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 안 할래? 이러고 싶죠.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로서 작용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외모는 뭘까요? 외모는 뭘까요? 단순히 외향적인 패션이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일정 리더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저희 교회에는 최지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저는 김지원 목사입니다. 최지원 목사님이 아랍 왕자처럼 생겼어요. 그 같이 볼 때마다 자괴감을 느낍니다. 저 친구는 너무 잘생겼네? 여러분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면 앞에만 서도 뭔가 은혜가 넘치고 내가 서면 약간 똑같은 지원인데 왜 저래? 뭐 이렇게 약간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향적인 패션이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을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얼굴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도 여러분 얼굴이 잘생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도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왕비가 키워줬습니다. 요셉도 얼굴이 잘생겨서 연상녀가 유혹하죠. 어? 다윗도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얼굴이 붉었다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사라도 그렇게 이뻐가지고 나이가 80이 된데도 막 외국의 왕들이 막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리브가 라헬 다 한미모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물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못생겼잖아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위로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CCM은 그런 노래도 전도사 마누라는 다 예쁘다네 막 이런 노래도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 우리가 이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이 다 외모로 이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 외모에 대한 구절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떠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신실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막 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환상이 나타납니다. 목살도 돼지 목살도 떨어지고 삼겹살도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와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하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예 떴네요.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넬료의 외모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인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똑같이 외모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외모는 얼굴이 반반하고 잘생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학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수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향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노력들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고 노력했었죠. 여기 간사님들 계십니까? 열심히 수고한 거 압니다. 리더님들 계시고 선교하신 분들 계시고 압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까지 달려온 여러분의 모든 길들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으로 지금의 여러분들을 판단치 않으시고 여러분 무엇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행위. 지금의 행위.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달려왔고 여러분의 그렇게 많은 선교를 다녔을지라도 오늘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오늘 왔는데 하나님 그때 너무 열심히 했는데 오늘 좀 봐주십시오. 물론 하나님 봐주시겠죠. 봐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앞에서 어설픈 목사가 말하는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모든 행위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왔죠? 태풍이 오는데도 왔습니다. 밖에 여러분 비가 옵니까? 예, 제가 올 때 비가 안 왔었는데 큰일 났네요. 우산이 없는데 여러분 왔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 10만 원짜리 뷔페를 먹어도 신라 호텔 가서 아무리 비싼 뷔페를 먹었어도 오늘 밥을 먹지 않으면 어제 먹었던 밥은 후회되는 밥입니다. 내가 어제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밥을 먹었을까?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오늘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예, 왜? 그러니까 어제 찍었던 사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죠? 내가 괜히 이걸 먹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어제 밥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오늘 풍족하게 먹었다면 어제 밥을 못 먹었는데 오늘은 풍족하게 먹으니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름에 여러분 그렇게 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하고 캄보디아 가고 제가 캄보디아 담당이거든요. 캄보디아 가고 했을지라도 주일의 예배에 매일의 삶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의 그 모든 기억이 우리에게 후회의 은혜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여름에 왜 그렇게 힘들게 갔었나. 아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여행이나 좀 다녀오고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들은 과거의 은혜조차도 여러분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드리는 자는 과거에 아팠던 경험조차도 은혜의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겠지만 그것들로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바른 생각 그것들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드려야 할 지금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쁘네요. 서미래 미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주셔야 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 이걸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해야지. 왜 두려워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여러 번 이제 설교를 하셨었지만 자녀로서 가지게 될 마땅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나그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나그네란 말을 포인트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에서 그런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탕자가 나오죠. 첫 번째 탕자가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예,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었던 둘째 아들. 두 번째 탕자는 누구죠? 첫째 아들이죠. 예, 첫째 아들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왜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어 했을까요? 재산을 많이 쓰고 싶었어?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기 지방 출신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집을 나오고 싶어했던 이유가 뭐죠? 집에 들어가는 통금 시간에 이제 전설을 듣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이니까 서울에 와서 이렇게 서울에 놀러 온거나 이제 서울에 학교 온 이제 부산 출신들을 만나게 되죠. 이 친구들이 처음 오면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엄마의 잔소리를 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늦게 들어가도 아무도 나에게 잔소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방 땅에 있는 우리의 즐거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 한창 이제 많이 책이 나오고 하는 것 중 이유가 뭐냐면 여행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 김영하가 쓴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바디의 여행. 실베테송의 말처럼 여행이 약탈이라면 여행은 일상에서 결핍된 어떤 것을 찾으러 떠나는 것이다. 우리가 늘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뭐하러 그 먼 길을 떠나겠는가? 여행지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여행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사회적으로 나에게 부여된 정체성이 때로 감옥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지면서 여행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잠시 잊어버리러 떠나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그네의 삶은 성경에서는 주로 먹을 것이 없고 거처가 없는 힘든 삶을 얘기하고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나그네는 때로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도피라는 거예요. 왜 도피하고 싶습니까? 원래 했던 걸 좀 안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의 좀 자주 그 잔소리를 좀 안 듣고 싶습니다. 예,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저도 이제 휴가를 한 번씩 가는데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면 이렇게 늘 이렇게 거룩하게 보여야 되고 이렇게 차가 막 끼어 들어도 창문 열면 안 되고 아무 물어도 안 되고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사복을 입거나 여행을 가서 이제 휴가를 가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있습니다. 다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다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한 번씩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차 끼어들고 그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간사들이 한 번씩 밖에 놀러 가면 나한테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 그럽니다. 이제 삼촌이라고 부르라 그러고. 오죽하면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집이 부모님이 없는 집이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나그네의 마음. 나그네인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 필요도 없고 혼자 좀 예전에 있었던 것을 다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 때로는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나의 정체성을 좀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할 말도 좀 하고 간사에서 맨날 예배 드렸는데 예배 이상하다고 막말도 좀 해보고 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아빠가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 아들 뭐하니? 우리 딸 뭐하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싶다가도 아, 그러면 안 되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신방을 하면서 식사를 하다 보면은 이 청년이 그렇게 교회에서는 바르고 괜찮았는데 식당을 가거나 나갔는데 강력한 컴플레인과 불평을 하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종업원에게 무안을 주는지 얘가 어디 상처를 받았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겸손한데 그렇게 선함을 얘기하는데 이 차만 타면 운전만 하면 이렇게 막 끼어들기를 하고 갑자기 급정거로 끼익하는 목사님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저러지? 이게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슬며시 누가 보겠다고 생각, 하나님 보겠다고 생각하면 거룩한 척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르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는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고 싶을 때, 나그네처럼 살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가 우리 아들 뭐하니? 우리 딸 뭐하니? 이게 뭐예요? 코람데오 아닙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동의어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아빠가 보고 있다. 아빠가 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일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아빠가 왜 두렵습니까? 남의 아빠가 뭘 하든 뭘 해, 어떤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아빠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아빠니까 두려운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바른 어린이였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토요일마다 이 성가대를 했어요. 교회에서. 버스를 타고 한 제가 사는 곳이 부산의 용호동이라는 곳입니다. 용호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수용 로타리까지 버스로 한 20분 정도가 걸렸어요. 토요일과 형과 함께 성가대를 연습하러 버스 타고 갔습니다. 매주 갔어요. 갔다 오면 아버지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셨다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목욕 재개를 하러 갔습니다. 목욕을 꼭 하고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하루는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약간 시간이 안 맞았어요.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용호동 종점에서 이렇게 우두커니 형과 함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 오락실이 있습니다. 오락실 아십니까? 옛날 그 도트로 되어 있는 그 원더보이 뭐 이런 게 있는 게 있습니다. 막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락을 못 하는데 그날따라 심심하니까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200원인가 그때 한 판에 50원인가 그랬습니다. 50원을 넣고 했는데 뭐 금방 죽죠. 제가 어리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입 벌리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재밌잖아요. 이렇게 현란하고 보고 있는데 이제 보다가 이 게임기 위에서 비쳐 있는 환한 아버지의 얼굴이 뒤에 딱딱딱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얼굴이 환하셔가지고 이제 보고 있던 거죠. 시계를 보니까 이제 2시간이 지난 거예요. 2시간. 제가 일단 초등학교 그때 이제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국민학교 1학년, 우리 형이 국민학교 3학년. 저희 형도 목사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거야. 와, 아버지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목욕탕을 갔는데 10분 만에 그냥 샤워만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회초리 중급 레벨의 30cm 자를 들고 형을 이제 손바닥 열대 때리고 저를 때리려 했는데 자 그때 막 옆에서 울었어요. 저는 안 맞았습니다. 둘째가 원래 그렇게 살아남거든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 뒤부터 제가 이제 뭐 집에서 뭐 간혹 이렇게 뭐 핸드폰을 좀 하긴 하지만 오락실 잘 안 가요. 뭐 잘 안 갑니다. 뭐 그냥 그때 그 느낌이 있어요. 아 이게 별로 좋지 않구나. 좋지 않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그때의 기억이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싫어해서 하지 않고 안 하려고 했지요. 교회를 가기 전날 목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토요일을 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옆집 아버지가 무섭지 않았어요. 옆집 아버지가 제 왜 무섭죠?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렇게 힘 막 때리는 아빠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근데 저희 아버지 되게 자상하셨어요. 근데도 그때는 그 아버지를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운 건 어느 아빠입니까? 우리 아빠죠. 화나셨으니까.
잘못된 행동을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보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아빠라서 그래요. 우리 아빠라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절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훈육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땅에서 마치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싶을 때에, 아무도 나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싶을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너가 혼자 있지 않다, 너 혼자 있지 않아,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행동은 하면 안 돼, 안 된다, 하지마 라고 두려움으로써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세요. 때로는 아 이거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겠다, 그럼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겠다, 그분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진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함께 살펴볼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이십니까?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이 또 여러분 18절 19절에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워함으로 그를 우리를 아버지 되심으로 인도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함을 보시고 가장 값비싼 것으로 자신의 가장 값비싼 것으로 자신의 선한 길을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희생하시면서 함께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대속. 여기 구원과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대속함은 뭔가의 금전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과 금이 왜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작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썩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같이 썩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썩어질 것처럼 없어질 것보다 훨씬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단순히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금과 은을 거머쥐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여러분 그 다음 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값비싼 것으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희생하시는 아버지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뭐라만 하지 않습니다. 너 못하니까 혼나!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 아이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옛날에 그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무엇을 줄까? 무엇을 희생해야 될까? 은이나 금도 없어질 것이지만 그것보다 가장 귀중한 그리스도의 피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0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혼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소망을 두기 위하여서 자신의 가장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행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아들을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시키사 믿음과 소망을 자신을 바라게 하는 신실한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소망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아버지를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가 없는 분들은 없죠. 돌아가셨든 계시든 우리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나요?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은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를 보면서 그를 욕하거나 그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를 보면서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좀 힘이 없으세요? 아버지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잖아요. 배가 없으면 어때요? 당당하게 사세요. 가슴 펴고 당당하기에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네가 나 무시해도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다. 이만 가지고 사는 거야. 인생 뭐 있습니까?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함께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위축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게 힘들고 좋은 아버지가 없어서 때로는 마음 한켠 시릴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겁니다. 놀라운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바 아버지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하면서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상처 만지시네.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아뢰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그분이 나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에, 바라볼 리 없을 때에, 상담할 리 없을 때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외로움과 깊은 아픔을 느낄 때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너를 바라보고 계시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힘든 나그네와 같은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고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막막함이 있습니다. 어렵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왔사오니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우리 아빠가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상처와 다른 아버지 모든 것들 하나님 아쉬워.